매년마다 교수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에게 올해를 잘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한자 성어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취합을 해서 연말에 그 해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한자 성어를 발표를 합니다. 올해 2018년 한 해에 한자 성어가 무엇일까요? 올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무엇일까요? 대학 교수들이 뽑은 2018년을 대표하는 한자 성어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2018년도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어떤 단어를 올해를 대표하는 단어로 이렇게 뽑으시겠습니까? 올해의 한자 성어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도 처음 들어본 단어였습니다. 올해의 한자 성어가 무엇이냐면 임중도원이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중도원. 저는 처음 들어본 아주 어려운 한자 성어 같아요.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국 대학 교수 878명 중에 341명, 즉 38.8%가 임중도원을 2018년도를 대표하는 한자 성어로 뽑았습니다. 임중도원은 논어 태백편에 실린 고사성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임중, 그러니까 짐은 무겁고 도원, 갈 길은 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짐은 굉장히 무겁고요. 갈 길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를 대표하는 한자 성어라고 대학 교수들이 뽑았어요. 한국의 지금의 상황을 잘 대변해주는 한자 성어입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경제 문제도 그렇고요. 청년 실업도 그렇고요. 양극화의 문제도 그렇고요. 평화 통일의 문제도 그렇고요. 출산 인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반도가 참 짐은 무겁고 갈 길은 정말로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이 한자 성어를 뽑은 것이죠. 임중도원의 뒤를 이어서 2위에 오른 한자 성어는 그럼 무엇일까요? 전체 응답자 중에서 210명, 23.9%가 뽑은 것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밀운 부루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밀운, 구름이 가득 차 있고 부루, 비가 내리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마치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구름은 잔뜩 껴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마치 만성 변비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한국 사회의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뽑은 것입니다. 이 한자 성어도 한국의 여러 상황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해결책이 없는 답답한 상황을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경제 문제도 그렇고 양극화 문제도 그렇고 평화 통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올 한 해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해야 할 일은 정말로 산적한데 굉장히 많은데 갈 길은 너무너무 멀어 보이는 것이죠. 시원하게 뭔가 답이 내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1위와 2위로 그렇게 대학 교수들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이 그냥 2018년도 올해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타락한 우리 인생 자체가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짐이 참 이렇게 무겁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장년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짐이 참 무거워 보이고 갈 길은 멉니다. 구름만 가득 끼어 있고 비는 내리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어요.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의 삶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물컵에 물을 반밖에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반이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느리지만 그래서 종종 답답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하나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음도 고백하게 돼요. 뭔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씩 해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우리가 학교 타운에 살아서 그런지 이것을 실감을 해요. 매년 학생들이 이제 메디슨에 옵니다. 여러분, 갓 온 학생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고, 저 친구 언제 졸업해서 메디슨을 떠나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매년 학생들이 졸업해서 그렇게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먼 것 같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인생의 매듭을 짓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르신들도 그렇잖아요. 어느새 아이들이 자라서 시집가고 장가를 가고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할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그렇게 우리는 해왔습니다. 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씩 우리는 이루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도 저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 갈 때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마산 시골 촌놈이 서울 생활을 어떻게 할지 참 막막했어요.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서 잘할 수 있을지 참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나름 서울 생활 잘했고요.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군대 갈 때도 제대할 날이 정말 까마득하게 보였지만 국방부 시계는 돌고 돌아서 저는 제대를 했습니다. 이후 유학생활도 그랬습니다.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요. 유학생활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처럼 돌아보면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수많은 일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18년도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어제 같은데요. 벌써 52주가 지나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게 느껴지십니까? 임중 도원이십니까? 아니면 구름만 가득 끼어 있고 비는 내리지 않는 그런 미룬 부루의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또 한편 그래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언가 하나하나씩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시편의 시 중에서 역사시로 분류됩니다. 시편 78편과 시편 106편과 함께 역사시로 분류되는 시편 150편 중에서 딱 세 개가 역사시인데요. 오늘 본문이 그 역사시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역사시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회고하면서 시인의 소회를 담은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시인의 기본적인 소회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찬찬히 이렇게 회고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시편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까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이 있나요? 그런데 찬양할 것이 있나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는데 이 시편 시인은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니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니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니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그렇게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시편 시인이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을 내고 있습니까? 시가 어떻게 끝을 내고 있습니까? 45절 마지막 단어가 바로 할렐루야로 끝을 내고 있어요. 할렐루야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시편 시인의 마지막 탄성이 뭐냐?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시편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05편은 역사시이자 동시에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시편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가 출애굽입니다. 두 번째가 출애굽 후의 광야 생활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약속의 땅 점령과 땅 분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시편 시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제가 미리 답을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로 역사하셨음을 시편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주어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셨고 그분이 인도하셨고 그분이 이루셨다는 것이 시편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로 그러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7절과 38절은 출애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3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어 문장은 주어를 자주 생략하는데요. 37절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누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더군다나 37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출애굽의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이집트를 빠져나간 것이 아닙니다. 허겁지겁 도망치듯이 그렇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은금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집트를 빠져나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열 가지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장자의 재앙이 치명적이었죠. 그것 때문에 이집트, 그 강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항복을 한 것입니다. 38절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죠.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애굽이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가라라고 기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도 돈까지 쥐어주면서 그렇게 떠나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은금까지 줘가면서 그들을 기쁘게 출애굽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에 하나님이 주어로 행하셨다라고 시편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그마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은금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출애굽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인 39절 이하는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긴 광야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도 하나님께서 주어로 활동하셨음을 시편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3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라고 시편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시편 시인의 고백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40절도 마찬가지죠.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광야 사막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족해 먹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1절은 광야 사막 가운데 마실 것을 공급하셨어요. 사막 가운데 물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그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41절입니다. 반석을 여신 적 누가? 하나님께서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이 시편 시인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43절 이하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내용을 말씀해요. 43절입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누가 나오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4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시편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45절입니다.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받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뭐죠?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시편 시인이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열심히 살았겠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약속의 땅 입성까지가 가능했다라고 시편 시인은 회고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60년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뜻대로 된 것도 있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하나예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메디슨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18년 마지막 주일에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우리를 또한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곳에 남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곳을 떠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남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 땅을 떠나 주님의 품에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있습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분명한 고백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돌아보면 주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 시인의 고백이고 성도인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그랬기에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과거를 하나님께서 주어로 인도하셨기에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주어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굴곡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2019년이 두려움보다 기대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18년 한 해를 감사하며 2019년 한 해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시편은 역사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편 시인이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시편 시인의 고백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